내 영혼을 보았을까? 왜 내가 물방울 갔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물방울 같다고. 단지 제 특정부의 날카로움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정말 껍데기만 보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서는데 결국 굉장히 해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하지만 욕망은 매력적이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굉장히 해로운 개념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유쾌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결국 우리가 굉장히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욕망에서 어디로? 큰 목소리 어디로? 두 번째 게으름에서 어디로?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프롬트 시리즈인데요. 세 번째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어디서? 고독으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 로맨스의 어설픔과 걸리적거림에서 벗어나셔서 고독의 심연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까지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칼을 들고 대다리를 찍을 정도의 괴롭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고독합니다. 혹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난 이 설교를 듣고 끝날쯤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애인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야지 오늘 끝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선아의 얼굴이 그냥 확 굳어지네요. 괜찮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로맨스적인 개념과 고독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우리는 되게 로맨스에서 고독으로 해라고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로맨티스트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쵸? 저는 로맨스적인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설레고 매력을 느끼고 다가서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다는 걸 알고 계속 서로 떨리는 관계들 재밌잖아요. 20대의 가장 큰 선물 아니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과정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로맨스 중독이기보다는 관계 중독이겠죠, 그쵸? 진짜 로맨스의 매력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도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쵸? 이게 로맨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누군가 나를 굉장히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이게 로맨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요 사람은요 집을 얻은 것 같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곳,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왜곡이나 상처가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것 같은, 한꺼번에 쓸려내리는 것 같은 치유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맨스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정말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는 백설공주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로맨스를 생각할 때 왕자를 기다리는 백설공주가 되고요, 베르난디 아나? 베르난디를 기다리는 케이치 모릅니다. 미안해요. 오나의 여신이라는 만화책인데 이런 거 모르는구나. 아유 명작을 몰라. 문화적으로 함께하고 살아가야지. 해야 됩니다. 여신을 기다리든가 왕자를 기다리든가. 그래서 그간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모든 내 정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순간, 이게 우리가 꿈꾸는 로맨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백설공주 얘기를 해봅시다. 백설공주의 상징성은 뭐냐면 왕자가 나에게 키스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라는 게 백설공주의 상징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의미있게 여기기 전까지는, 누군가 나를 가치있게 여기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백설공주의 상징성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수동성과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 로맨스의 패러디입니다.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마녀도요 사실 로맨스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녀가 가장 큰 실수는요, 백설공주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구입한 것에 있습니다. 마녀는요, 굉장히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백설공주를 못 봤던 게 아니었어요. 매일 그 백설공주를 보면서도 쟤보다 내가 이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친구였죠. 정말 사랑받고 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보는 케이스죠.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기 굉장히 아름답다고 믿는, 주변에 더 이쁜 애들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쁜 줄 아는, 정말 어머님이 아껴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해준 케이스예요. 건강한 자아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마녀가 그 거울만 안 샀다면 그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마녀의 문제점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거울에 두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은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라고 할 줄 알았죠. 당연히. 왜? 난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백설공주는 그 순간 뭐가 없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합니까?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경험. 로맨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나, 그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처럼, 뭐를? 내 존재를 그에게 위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맨스의 문제는 내가 없었던 것처럼 느끼다가 그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나면 다시 내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믿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습니다. 내 설교를 믿어요. 그리고 그것들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겠죠. 그쵸?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느끼겠어? 내가 뭐하고 있나 느끼겠죠. 이 설교자는요, 이 인도자는요, 이 선지자는요, 이 예수님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교하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러나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잘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다라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우 잘한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어요 하고 따라와서 사람들이 잘 따라오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고 느끼잖아요. 그럼 정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썸물처럼 빠져나가면 아 내가 못하고 있나고 느낀다.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무엇을? 내 존재감.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그들을 위탁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내 존재감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인도자이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가 나를 의미 있게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로맨스는 단지 애인만에 일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로맨스는 대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대중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내가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중들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도 로맨스 중독입니다. 좀 유아틱하면 부모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나를 아껴주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그에게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그들의 평가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아,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내가 의탁할 만한, 그들의 평가가 내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학교 가실 텐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동기들에서, 그리고 선후배 사이에서, 혹은 교재에서 혹은 아예 숫자로 내가 어느 지역, 어떤 사람,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들을 의탁하여서 그들이 나를 높게 보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그들이 나를 낮게 보면 내가 되게 한심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의미를 규정해 줄 만큼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번 주에 던져질 시험 문제가 오늘 유난히 기타 솔로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4개만 그런가? 왠지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빠른 부분이. 시험 군대가 검은 게 어딨어요? 얘는 군대라고 얘는 호주 가네. 이런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군대에서 굴고 있을 때 너는 호주 바닷가에 서 있겠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쵸? 영어 잘해요? 힘들 거예요. 새로운 사이에 새로운 공간에 던져질 때 사람 쉽게 놀라거나 당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새로운 평가 앞에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기억하세요. 그들의 평가에 놀라거나 의탁하지 마십시오. 부대에서 호주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을 의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내가 의탁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히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부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를 하는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명을 띠고 왜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스스로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자유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간을 가지셨어요? 꼭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의 환호, 혹은 멸시, 비난, 혹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모든 상황이 들어가기 이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찾는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 40일의 광야가, 그 40일의 고독이,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멈추어 쓰셔서 매일같이 자기가 겪었던 그 40일 동안의 자기 찾음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유추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의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광야이고 이것이 고독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받기 이전에 40년 동안 거친 광야의 생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고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고독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해서요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만드십니다. 구약의 사람들만 그랬나요? 예, 구약의 사람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광야에 버려두십니다. 신약에서도요 세례요한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 광야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 바울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짠 만나고 다음날부터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그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새롭게 만나게 된 예수가 무엇인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 2년간 고민하며 묵상하며 고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도들과 자기의 친척과 친족들과 친구들이 반역따로 불러도 나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너는 바로 신이다라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도 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고독입니다. 현대는 연애 과잉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잉이라는 4년째 혼자입니다. 알아요. 연애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연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연애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의 연애 과잉은요, 연애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겠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애를 하면 내 모든 정서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면 내 자존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이어트에 그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나와서 뭔가 내 인생을 되새김질을 하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라도 걸려들까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는 기간들 동안 진짜 나를 찾아내는 시간인데, 연애를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그냥 그 해결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정서적으로 삶을 낭비해버립니다.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개선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모든 정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자는 없습니다. 왕자가 있다면 그 왕자는 슈퍼맨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환자입니다. 여러 인생을 구원해 주겠다고 달려들겠다는 그 여자는요, 마리아 컴플렉스에 있는 애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있는 애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달려든 그 남자는요, 슈퍼맨 컴플렉스에 있는 애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의존할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얘들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스스로 치유하십시오. 연애는 누가 누구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세요. 너는 백설공주가 아니야. 간단하잖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자신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진짜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것은요, 타인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없어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연애에 빠졌을 때 행복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느낌만 찾아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20대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성을 만나볼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가 자유로운 이유는요, 10대 때까지는 어찌됐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강해요. 30대가 되면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서 정체성이 생겨버립니다. 가족이란 틀이 여러분들의 의미를 부여해버립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버리면 내가 내 수를 찾지 못해도 어머니로서, 아내, 남편으로서,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내 존재감을 부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자식 때문에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가 내 자존감과 정체성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커버해주고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요. 부모가 잘못하면 나에게 해가 되고 부모가 잘하면 나에게 득이 됩니다. 근데 이 가족적인 정체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나를 오롯이 찾을 수 있는 광야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10년입니다. 단 10년. 부모에게 의존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 앞뒤를 날리겠죠.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면 뒤에 앞뒤를 날리겠죠. 그러면 6년이에요. 물론 함께 귀한 선물을 주셔서 은사를 주셨다면 뭐 2, 30명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년. 여러분 명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20대에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사진은요, 내가 20대에 가장 의미있게 딱 가져야 되는 사진은 뭐냐면 내가 정말 매력적인 이성과 찍은 커플 사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거친 공간과 시간에서 어떤 이국의 나라에서 내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난 그 여행에서 굉장히 까칠해지고 초라하지만 나를 찾아난 깊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내 독사진.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사진의 클라이맥스. 커플 사진이야. 그래서 잘 살고 있음을 불구하고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 뭔가 장애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고, 잘 살지 못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해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30대부터는 비참해질 겁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그 나이 먹고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의 시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의 광야가 있는 사람이 하는 연애는요, 달라요. 이 고독의 광야가 없는 사람이 하는 로맨스 중독이 하는 연애는요, 즉흥적이고 의존적이고 충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광야가 있는 사람은요, 그 고독의 광야 속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발견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기대합니다. 그래서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요,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막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서 지루하다고 짜증내. 그걸 어떻게 그거? 아, 그거 진짜 자기를 찾기 전에 쉽사리 연애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존감만 낮아지던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던가 환자랑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는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럼 끝까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 난 너를 사랑해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요. 클라이막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은 광야의 자기 자신은 어떤 분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묵상하신 자기 존재는 자기의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뭔지, 내가 무엇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뿌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할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뭔가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것의 동기부여는 뭐여야 한다? 내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위한 것이 뭐여야 된다? 내가 하는 기적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삶에, 내가 하는 사역에 동기부여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광야에서 찾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고독의 광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십시오. 주인과 함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처음 내가 어떤 동기부여로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을 휘두르고 있는 욕망의 동기부여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과 몸부림치며 싸우십시오. 그것들을 쳐내십시오. 그것들을 죽여내십시오. 그것들을 변화시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동기부여,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께 꿈꾸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고독의 광야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할 때라도 쟤는 지가 졸리면 자는 애고 지가 먹고 싶으면 먹는 애고 지가 좋을 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쫓아왔다가 지가 싫으면 연락도 안 되는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꿈꾸는 열망의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100% 믿을 것이에요. 네. 흔들리지 않은 열망의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께서 무엇을 묵상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관계성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끼어내어 보아라. 네가 진타는 아들이냐 끼어내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너를 입증하려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뛰어내린 다음에 봤지? 나 안 죽었지?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게 입증되어야 내 의미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얘기한 그 긴 로맨스 중독의 포인트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 인생을 입증하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좀 입증하고 싶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을 입증하고 싶으니까 내가 나한테 좀 이런 걸 해주세요, 저런 걸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할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거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진짜 괜찮다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 느껴요? 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내가 소중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끌고 있지 말고요. 학교 가서, 사회 가서, 회사 가서, 친구 앞에서, 애인 앞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그거 자체가, 그런 노력 자체가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해결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거죠. 이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들을 주고 모든 것 위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흐려지지 않는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난주에 현식이가 클럽에 올린 질문이 있었는데 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요, 하다가 방향성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를 처음 했을 땐 왜 했을까? 주를 위해서 했겠죠, 그쵸? 당연하잖아. 목사가 돈을 버니 명예가 있니 뭐가 있어요. 그때는 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목사를 한참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내가 이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갱이 전도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마치 그것을 위해서 목회한 것처럼 뛸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하다 보면 재밌는 건요, 이쪽 바닥도 되게 재밌어서 돈을 많이 주는 교회도 있고 돈을 적게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아,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거 더 많은 좋은 조건, 더 많은 좋은 상황을 주는 교회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럼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게 목적이고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교회 간 게 목적인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가? 목사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직장을 꿈꿀 때, 사회 어떤 여행을 꿈꿀 때, 이곳에 가야겠다고 꿈꿀 때, 왜 꿈꿀 것입니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단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 그걸 꿈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그걸 꿈꾸신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부터 다시 믿으십시오. 하지만, 기본적으로 꿈꾸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가서, 자꾸, 다른 걸 꿈꾸는 거예요. 괜히 인정받고 싶고, 그게 좀 편안한 약점. 마치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나만 경배하면 너를 높게 해줘, 너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은 거꾸로 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지고자 하고 좀 더 높아지고자 하면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어디예요? 육상의 관원.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질을 했다면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는 고독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죠. 고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돌아볼 상황과 시간을 얻지 못하고, 고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환경이 휩쓸려 가다 보니 원치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 세 가지를 고독의 방향에서 묵상하십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지, 그 고독의 관계성을 육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깨닫고 내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내가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찾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을 때, 그렇게 된 다음에 때때로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그것만 되잖아. 그 다음에 그것 그렇게 안 주는 거죠. 의미라는 말에 이렇게 마음을 갑시다. 연애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본 애가 로맨스 중독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왜?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믿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드라마에 나온 개가 아니야. 그런 일이 생겨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로맨스 중독이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중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가 여러분들 중독을 가능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로 내 존재감을 높였다가 낮추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 진짜 명곡이죠. 주강사님께서, 아니 주강사라니까, 왜 내가 주강사님, 서강사님께서 말씀 하나요. 이 명곡처럼. 이따 그거 할까? 아, 작사 작곡자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쵸? 명곡처럼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을 찾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하는지 근데 결정하셔야 돼요. 유명한 책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유명하지 않은 책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몰라. 물론 이건 연애 중독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 그 사람이 맞춰주는 상,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 그 사람이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니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갑시다. 사람에게 의존해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에 발맞춰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도 꽤 이뻤을 그 마녀가 백설공주를 죽이기에 인생을 소비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그 거울이 해준 얘기에 발맞춰가다 보니 인생의 스텝이 꼬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이 누구이건 대중이건 부모이건 친구이건 애인이건 간에 어떤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랬듯이 사람과 함께하되 사람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랬듯이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람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독이죠. 구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고독의 선을 꼭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혼자 서서 주님께 듣는 그 고독의 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신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외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주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광야로 나오십시오.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고 큐티에도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시나 내 안에 소리가 너무도 많아서 그 하나님의 소리 성전을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그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광야로 부르시느냐? 광야로 가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그 입증해 주지 않고 그 혼자 오롯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 광야가 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광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찬양의 반주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공간을 하려고. 찬양의 반주로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요. 그거에 흥취되라는 것이 있기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앉아있지만 각자의 고용한 독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독방을 만들어드릴 때 그러면 지금 깊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깊이 주님을 만나세요. 내 속에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다 하는지 난 하나님께 들은 적이 있는지 난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지금 들으셔. 지금 바라보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언컨대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일상 가운데 휩쓸을 내실 거예요. 방학 때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휩쓸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조차도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과격한 사역을 지나시면 홀로 산에 오셨습니다. 고독의 섬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의 시간의 그 섬을 만드십시오. 학교에 일찍 간 조용한 교정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방 안에 늦은 시간에 조용한 내 방 안에도 좋습니다. 너무나 시끄럽다면 가끔 이 글로리아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조용한 시간 만드십시오. 그렇게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